욥기 4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와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들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 때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 이 41장에 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이 소개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리워야단은 흔히 악어로 통칭되는 악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뭐 이게 사실 악어인가 또 실제 악어와 좀 다르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뭐 상상의 인물로 생각을 해서 머리가 일곱 달린 용이다.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리워야단. 뭐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등장하죠.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만약 이제 우리 악어라고 생각하면 이제 악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정말 그 엄청난 큰 악어들을 보면은 뭐 한번 꼬리를 칠 때든지 보면은 상대하기가 진짜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맨손으로 악어하고 뭐 싸웠다는 얘기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토픽처럼 전해지지만 정말 악어를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어를 인간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베헤못, 이 하마든지 악어든지 하나님 그걸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동물, 인간이 결코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을 창조하신, 그것도 사람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인지를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듯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어마어마한 뭐 도마뱀이라든지 뭐 몸무게가 3톤이나 나가는 하마를 만들었다든지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는 무슨 공룡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에 정말 버거운 그런 동물들, 막강한 힘을 가진 동물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과 함께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근데 우리가 사실 에덴 농산에서 보면은 어떤 짐승들과도 화평케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 다시 새 에덴이 오게 되면은 뭐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게 될 것이고 풀을 먹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큰 동물들이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인간과 그렇게 무슨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짐승들과 이른바 이 관계가 다 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경작하는 것도 땅이 어디 뭐 엉겅퀴를 처음부터 냈나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엉겅퀴를 내서 그걸 인간이 경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도 뭐 아이 낳는 수고를 하게 만드셨고 그러면 뭐 짐승들이 뭐 해산한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인간만큼 그렇게 진통하는 이런 그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고통을 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이 이런 악어나 하마나 이런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마치 진열장에 진열하듯 보여놓은 게 인간을 위협하고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마치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주듯이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듭니까? 마치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짐승을 보면 네가 상대를 할 수 있니? 욥이 이제 그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금 권능을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시청과 교육과도 같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하마를 한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악어편 오늘 이 뭐 리와야단 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동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태학자는 성경을 읽었다 최상위 포식자다 뭐 그런 개념적 규정을 했어요. 리와야단 영어로는 이걸 리바이어슨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걸 가지고 토마스 홉스는 17세기에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여기 리와야단에 비유를 해요. 유명한 책입니다. 토마스 홉스가 쓴 그 리바이어슨, 이 리와야단이라는 건 성경에서 끌어낸 개념이에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당시 17세기에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고 예? 르네상스가 이제 접어들고 사회적 질서가 전체적으로 붕괴하던 때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본권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던 시절입니다. 정말 온 인간이 서로를 싸우던 그런 시절을 보면서 토마스 홉스가 비참에 잠긴 나머지 리와야단이 필요하구나. 리바이어슨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필요하구나. 그게 국가 공권력에 대한 옹호론이에요. 국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버려두면 인간이 그냥 서로 싸워서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악한 권력도 무질서보다 낫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권력도 혼란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리와야단의 어떤 인간이 끌어내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개념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 리와야단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되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라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자원하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자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보았다면은 그 이 설명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다시 이렇게 잠깐 압축이 돼 있어요. 왜 이 말씀, 왜 이 리와야단이라고 하는 동물 얘기를 하시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 참 보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그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무수한 동물들, 짐승들, 힘 있는 것들 하다못해 뭐 식물만 하더라도 뭐 세콰이어 나무나 이런 거 100미터씩 자라고 말이죠. 수천 년을 생존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지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저 나무를 보면 네가 얼마나 사는 게 짧은 인생인지 알지 않겠어요? 그 100미터씩 자라는 나무를 보면 네 키가 얼마나 작은지 알지 않겠어요? 그 뭐 키높이 구두 좀 신는다고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인간이 크면 얼마나 크겠다고? 그러니 뭐 보디빌더가 돼가지고 뭐 아무리 근육을 만들들 뭐 하마처럼 만들겠습니까? 무슨 이 뭐 이런 이만한 짐승이 될 수 있냐 말이야. 뭐 헐크가 되면 뭐 이만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치를 그들과 견주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얼마나 큰 상상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열대어 한번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열대어들의 색깔을 보면 어떻게 이게 생물들의 색깔이 저렇게 아름답게 색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색감을 한번 보면. 짐승도 보면 별의별로 짐승들이 다 있어요. 예? 아이고, 목도리 도마뱀이 뺀 걸 보니까 말이야. 도마뱀, 목도리 뭐 이래 겁을 준다고 말이야. 뭐. 목도리를 펼쳐가지고. 참 하나님은 재미나게도 만드셨다. 목도리 도마뱀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이 상상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어린아이한테는 뭐 까꿍 하듯이 말이죠. 이걸 보고도 안 놀랄래?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네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근데 그걸 갖다가 네가 그 악어 한 마리를 잡아서 상대할 수 없다면은 감히 누구한테 대들 수 있겠니?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든다는 게 개념이 성립합니까? 하나님 욥에게 이제 말은 너 어디다 대고 지금 삿대 뒤지냐 이런 뉘앙스지만 욥이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겁이 나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끝없이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거의 맞춰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욥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뒤진 게 많아가지고 그저 그냥 깨갱깽 그냥 뭐 머리를 조아리고 말지. 고개를 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나마 정말 의롭게 살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뭐 대들듯이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질문이 없어요. 뭐 믿으라 그러면 그냥 뭐 믿어야 되나 보다. 그러나 인간은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고 건강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눈치만 실실 살피다가 그냥 교회 왔다가 한다든지 말이죠.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아니, 그냥 믿기지도 않는 걸 믿는 척하고 앉아있거나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복이나 좀 구걸하듯이 얻기 위해서 뭐 그냥 하나님 비위나 실실 맞추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욥에게 이건 특혜. 어느 누구한테 나타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진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너 먼저 나한테 조금 몇 푼 헌금하고 지금 되돌려달라는 거냐? 너 지금 뭐 헌신 좀 했다고 나한테 지금 갚아달라는 거냐 지금?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욥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거 지금 왜 안 갚아주고 이렇게 권한을 주냐는 그 말 아니니?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 간에는 거래관계가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선행을 놓고 성정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밤낮 없이 설교를 해도 그게 하나님께 이만큼도 더 주장할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아침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도 하나님께 요구할 근거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게 욥기의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목사도 어떤 크리스찬도 이런 질문, 이런 고통, 이런 응답을 얻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욥기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앙 서적이에요. 어떤 신앙 참고 서적보다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말이죠. 로마서 11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5절. 이게 욥에 나온 얘기예요.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놓고 갚아달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된 근원이니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교 나부랭이에요. 뭐 통합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 만들겠다는 거니까. 뭐 불교에 선행을 하나, 뭐 힌두교에 선행을 하나, 무슬림끼리 선행을 하나 나눠 쓰겠다는데 뭐 나눠 쓰라고 그러죠. 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로 인해 존재케 된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억울하면은 종교를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종교도 쉬운 차는 뭐 전속 무속 신앙인을 하나 끼고 살면 돼. 무슨 일이 있든지 가서 물어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사 날짜까지 다 받고 말이죠. 방위까지 다 보고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들컥 가면 되죠.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넘넘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의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이건 뭐 자꾸 읽어도 여러분들 정말 머리만 복잡할 텐데 어쨌건 이런 이게 악어의 힘, 악어의 능력, 악어의 실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에게 겁주듯이 말이죠. 욥에게 너희 악어 한 놈 상대 못할 녀석이 말이야. 어따 대고 지금 뭐 불의하니 의로우니 말이지.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서 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칼이 꽂혀도 소용도 없고 화살총도 꽂히지 못하고 화살도 소용없고 물맷돌도 겨같이 되고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고 뭐 창이 날아오는 소리도 우습고 한번 움직이면은 뭐 밑에는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한번 이렇게 뭐 큰 악어 지나가면 그렇잖아요. 개펄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전차 지나가듯이 흔적을 남기잖아요. 깊은 물을 소체 물이 끓은 것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듯하. 어떻게 또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이것도 참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이게 다 운문이에요. 이것도. 다 우리는 산문으로 읽고 있지만 다 이게 시로 지은 거라고 운문으로 운율을 맞춰가지고. 자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연받았고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따라서 리바이어슨, 그 레비아탄 또는 이걸 뭐 로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그 리오야다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존재마저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갚아달라고 말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게 뭐예요? 남편 네가 이만큼 월급 가져오고 난 이만큼 오늘 뭐 내가 가사노동을 하겠다 이게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전혀 계산 없이 떠나서 서로 사랑할 뿐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는 게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겁니까? 뭐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것이라면 단 하나도 한 트럭도 한 티끌과 한 먼지도 하나님께 뭘 그렇게 당연히 요구할 것처럼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거지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무슨 능력이나 우리의 무슨 뭘 해서 그걸 갚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give and take에 뼈저리게 젖어 살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적어도 give and take의 공식만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쨌건 고난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공식을 풀고자 했지만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친구들은 궁극적으로 내 고난은 내 불의와 감춰진 죄의 소산일 뿐이다라는 공식을 들이댔지만 인간의 현실 가운데는 그 공식이 다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욥은 적용되지 않는 인간의 공식을 가지고 들이대다가 이제 새 친구들하고 언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공식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은 인간의 공식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해야 마땅한 인간을 사랑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포용적 사랑이기 때문이고 포용적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정의의 기준을 잡다가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욥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욥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베헤못이나 리오에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란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의 마지막 위대한 결론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맨날 귀로만 들었던 신앙인데 이제 정말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준비하고 있는 장이 이 마지막 41장 얘기인데 이게 리워예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막강한 세상 사실 우리가 홉스가 말했던 그런 국가 공권력이 리워예단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절대 권력이 통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국가 권력들이 이 땅에 인간을 마음대로 좌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국가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한다면 또 한낱 바람처럼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교회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나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나의 소원 목록 위시리스트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버킷리스트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 그게 겸손의 이유요, 애통함의 이유요, 긍휼함의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올 한 해 2021년 잘 마무리하시되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바른 신앙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열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는 것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보채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가도 중학교를 가도 대학교를 가도 징징거리고 보챈다면 병원에 가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병원이라고도 비유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환자로 남아있겠습니까?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점점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버지의 눈으로 좀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내 하나 어떻게 되는가, 그저 우리 교회 하나 어떻게 되는가, 그저 우리 기업 하나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을 물론 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신앙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저 나 하나의 온갖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신앙의 바른 자리 위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